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7계명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찬송가 뒤편에 보면 10계명이 있는데 대부분은 왼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10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인간에 대한 계명보다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사람을 의식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순서가 뒤틀리게 되면 모든 신앙생활이 왜곡되게 됩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순서가 뒤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의식해야 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덜 의식해야 할 인간을 더 많이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관계를 왜곡되게 하거나 뒤틀리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관계가 바르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바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간계명, 즉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정도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아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잣대가 인간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오늘 살필 5계명에서 7계명으로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성적으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5계명이 이러합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공경하다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그것은 무겁다, 존경하다, 영화롭다의 뜻입니다. 부모의 인생을 무겁게 여기고 가치있게 여겨드리고 또 자기 자신이 바른 삶을 살아서 부모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 주례를 해야 될 경우에 보통은 일주일 전쯤에 그 결혼할 당사자들을 불러서 리허설을 합니다. 결혼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한 30, 40분 동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 가정을 이루어 가면서 겪게 될 일을 제가 미리 좀 가르쳐 줍니다. 제가 조금 먼저 결혼한 사람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를 한 시간 전으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곁들여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에 언제나 제일 마지막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저와 이 결혼하는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기 두 분은 저기 있는 저 정한조라는 목사님 있죠. 저분이 우리 주례해 줬어요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저한테 참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나는 저기 있는 저 두 사람 있죠. 저 부부 내가 주례해 줬어요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 돈 많이 못 벌고 또 높은 자리 있지 않아도 우리는 틀림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무겁게 여겨주는 것,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내 어머니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또 제가 내 아들 또는 내 며느리, 내 딸, 내 사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서로서로가 무겁게 여기고 공경하고 영화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을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가 만나는 최초의 교회이고 학교이고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배움의 길은 어떠해야 하는지, 국민의 의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부모 또는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심으로 이 땅에 가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모를 만나지 않고 자녀를 먼저 만났습니다. 하와가 아담만큼 살았다면 최소한 900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습니다. 농담으로 하와가 900살 넘게 살았다면 그것은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즉 공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은 곧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를 자녀가 공경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자기 손으로 집안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땅에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고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스스로 먹고 살 것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젖을 주었고 돌봐주었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경하다의 뜻이 무겁다의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부모님은 30대 때 이미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으셨고 또 가진 것도 없으셨는데 그 무거운 삶을 어떻게 사셨을까를 생각하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예전에는 이따금씩 거울을 보면 그 거울 속에 저보다 10살 많은 제 큰형님이 나타나더니 지금은 제 선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자녀에게 공경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어도 자기 자녀에게는 공경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모님께 어떻게 호칭하십니까? 대부분 이런 순서로 부모를 호칭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자라고 나서는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는 어머님, 아버님. 뒤로 갈수록 자녀가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거의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제 아이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에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돈이 많은 것은 아니야. 그러자 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락을 한 이후에 인간은 급격하게 타락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고 인간의 계획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다 쓸어버릴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때에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일 뿐만 아니라 완전하셨답니다. 사람이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던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너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필름이 완전히 끊겨서 그 장막 안에서 옷을 입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 이불로 덮지 않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샘과 야벳이 뒤로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 노아가 함을, 가나안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당대 의인이고 완전했다고 여김을 받았던 노아가 이 정도라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글이지 않습니까? 제가 찾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할 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삭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늑두루인 줄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시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언제나 커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 보니까 예, 참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정도의 자녀들이 들어야 할 또 그런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미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또 그 중에 대부분은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연로하고 또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어버이를 섬기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에서 나머지 9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지킬 수 있고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계명은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이 지방에 사시거나 또는 부모님은 한국에 살고 자녀들이 외국에 가 있을 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밤중에 전화 올리는 거 아닙니까? 한밤중에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컥합니다. 그 말씀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그 국어 시간에 배웠던 송강정철의 시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신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또 그 한시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히 있어주질 않고 자욕양이 친부대라.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더라. 그래서 이 계명이 무섭습니다. 우리의 부모 공경은 우리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재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제6계명은 이러합니다.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아마 이 계명에 직접 해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떳떳하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계명이 이상하게 부담이 되어 다가옵니다. 참 불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의 신문을 펼치거나 인터넷 기사를 읽으면 이 일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전에 읽은 책에 의하면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 18세가 될 때까지 TV, 영화, 비디오, 뭐 컴퓨터 게임 등에서 평균 8만 명이 일을 죽이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전국적으로 떠들썩했고 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자연스러울 수 없는 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금해야 할 세 가지의 살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생명의 살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마음대로 지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살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극도로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생애 가운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일전에 신문 기사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잃은 것도 화가 나는데 상대가 약을 올려서 살인을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또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화가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 유영철이나 강호승 같은 그런 사이코패스들도 세상에 대한 분노를 자기가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 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누구입니까? 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동생을 죽일 때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전에 사형수들을 주로 대하던 그 교도관 분의 간증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자신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 자기가 하는 것 같지 않고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홀려서 이끌려서 하는 것 같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일에 악한 세력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증오와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1976년에 그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만화 영화 로버트 태권보이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를 봤던 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흥분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로버트 태권보이에 나오는 인물 중에 카프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공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 작고요. 머리가 너무 큰 가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의자에 올라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의자가 삐끗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머리가 땅바닥에 되고 다리가 위로 올라가서 그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러워서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거기에 그 증오와 열등감을 느낀 카프 박사가 그 태양의 제국을 만들어서 지구를 정복할 꿈을 꿉니다. 그래서 태권도 하다가 진 사람, 레슬링 하다가 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런 사람들로 로봇을 만듭니다. 그들 속에 있는 열등감, 증오감을 세상을 정복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오감, 열등감은 아주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흉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문득 증오와 열등감의 불청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것을 없는 척하거나 다른 것으로 덮어놓으면 결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야망이나 욕망이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서자였던 아비멜렉은 신분적으로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야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복 형제들이자 기드온의 적자였던 70명 중에서 여단만 제외해놓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저녁 무렵에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서 욕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으로 하여금 전사를 가장해서 죽게 하고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야망과 욕망은 성공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포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야망, 욕망은 우리가 잘 통제해야 할 감정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금해야 할 그 살인은 인격살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화내는 것, 라가 즉 바보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과 똑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인격의 살인은 때로 생명의 살인과 이어지기도 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 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 여학생에게 자기들 뒷담화를 한 적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하지 않았냐고 다그치자 그 여학생이 자신의 그러지 않았다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층에서 뛰어내렸답니다. 다행히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4층에서 뛰어내린 그 친구는 뛰어내리기 전에 이미 인격적으로 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이런 기사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30대의 미혼의 사람들이 찜질방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했는데 그 중에 그 한 회원이 가발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미팅 중에 다른 친구가 그 재미로 그 가발을 쓴 친구의 가발을 벗겨버렸습니다. 그 가발을 쓴 사람은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인격적으로 살인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 즉 태어날 때에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부모가 남들보다 덜 가지고 덜 배우고 또 부모가 장애를 가진 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나 뭐 출신 지역 또 외모 이러한 등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 인격을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로 평가를 당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이 살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라고 하거나 그것을 조롱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들은 참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금해야 할 살인은 영혼 살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장 6절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의 삶이 형편없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다니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 누구가 되면 그가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로 불리고 목사가 목사로 불리는 예 저와 같은 목사의 죄가 정말 큽니다. 어쩌면 예 오늘도 예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영혼을 가로막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 7계명입니다. 14절이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건강한 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부는 가정을 이루는 기초 단위입니다. 이 기초 단위가 튼튼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가정이 참 많이 와해되고 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여성들에게만 순결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순결한 삶을 사는 데는 남자와 여자 따로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7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물은 자기 우물을 우물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자기 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랍니다.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부부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은 다른 사람과 막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들이 하도 외도를 많이 하니까 부인들도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기 남편 외에 그 다른 애인이 없는 여자, 그 남편 하나만 있는 여자를 한심한 여자라고 합니다. 자기 남편과 그 애인을 한 명 둔 여자를 그 양심 있는 여자, 양쪽입니다. 남편과 애인이 둘 있으면 세심한 여자. 예. 남편의 애인이 세 명 있으면 사심 없는 여자. 남편의 애인이 아홉 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열심 있는 여자랍니다. 애인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가 곤란하고 들키기 쉬우니까 남편 하나, 애인 하나 해서 양심 있는 여자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 제일 최고의 여자는요, 한심한 여자가 최고입니다. 또한 한심한 남편이 최고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가정뿐만 아니라 신앙이 건강해지고 국가도 건강해집니다. 7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배우자와 이성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그 소위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는 것은 그 감정을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 외도를 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 그 사람과 처음 만났더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 처음 만났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사랑이 처음에는 예, 프라이드 치킨 같다가 그 다음에 삶은 닭 같다가 나중에는 백숙 같지 않습니까? 더 지나고 이게 살인지 뼈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60, 70이 돼서도 프라이드 치킨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1995년인가요? 그 매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영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소설이 먼저 있었는데 아마 그 영화의 제일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제일 아마 기억 많이 하는 장면이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로버트 킨케이드가 그 이제 떠나 이제 그 비가 쭉쭉 줄고 올 때 그 터를 타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뒤에 그 프란체스카, 그 메릴 스트립과 그 남편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그 킨케이드가 그 프란체스카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그 목걸이를 그 룸미에 걸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프란체스카가 이 차문을 이렇게 돌리는데 열지를 못합니다. 그 만약 그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그 프란체스카랑 그 킹케이드가 결혼을 해서 20년, 30년 살았는데도 그런 애절한 감정이 나올까요?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병원 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그 장면, 그 비가 쭉쭉 내리는 그 장면에서 그 남편은 그 모른 척, 사실은 모른 척이죠. 모른 척하고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가정을 지켜가는 우직하고도 성실한 가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영화나 소설이라서 그렇겠지만 왜 사진 작가는 그렇게 멋있게 그려놓고 남편은 키도 작고 얼굴도 덜 잘생기고 게다가 머리 숱까지 적게 적은 사람을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배우자는 다 그런 사람들이고 남편 외의 사람들은 다 멋진 배우 같은 사람들입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그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사랑이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자기 배우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다할 때 가정이 지켜지고 이 7계명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7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3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배우자와 함께 남편은 남편의 길을 가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는 그 자리까지 아내 역할을 하면서 남편 역할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7계명은 그 남자 성도님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가톨릭의 신학자인 체스트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남자는 사실상 하나님의 창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 사창가의 문과 하나님의 창문은 도저히 동일선상에 둘 수 없는데 어떻게 똑같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사창가로 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 공허함을 메꿀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면서 누군가가 나 좀 잡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곳으로, 어떤 사람은 술집으로, 어떤 사람은 야한 영화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합리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망각하지 않고 자기 의무를 다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2000년 전,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 여기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 팔려 노예로 살았던 우리에게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아주 많이 외면했을 것을 고백합니다. 아니, 이 계명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부모님을 참 많이 외면하곤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자신을 헛되게 자유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죽여버리는 일을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그런 것을 마음대로 자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도 얼마나 놀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정이 참 많이 파괴되었고 또 참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이게 하시고 가장 인격적인 사람도 자기 부모라고 고백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지금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야 할 마땅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